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대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로마서는 흔히 논리적인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계적인 책인데요. 기독교의 교리를 이 로마서만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은 없습니다. 로마서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을 체계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감성적이기보다는 논리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또 뜨거움보다는 차가움이 느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비교라든지 또 이 율법과 은혜의 비교라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리적이고 또 교리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인내심이 없으면 이 로마서를 쉽게 읽지 못하는, 왜냐하면 완벽한 논리로 쓰여진 이 책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8장에 이르러서는 이 바울은 감성적으로 변하게 되는군요. 그렇다고 해서 논리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8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의 감정이 절정에 올라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만약 자세하게 읽으셨다면 구절구절마다 음운문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로마서를 읽으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물음표가 나오는 이 음운문의 그 문장이 몇 개가 나오는지, 몇 개가 나오는가요? 함께 읽으셨던 말씀을 그냥 쭉 읽어가시면서 눈으로 이제 스킵하시면서 지나가시는 분들은 몇 개지라고 한번 다시 보실 건데요. 5초 여유를 드렸습니다. 몇 개 나올까요? 어림짐작에서 이렇게 헤아려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세려 헤아려 보시면 물음표가 6개 나왔습니다. 이 구절의 본문에서 6개의 물음표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하면서 이 바울의 감정이 업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논리를 초월해서 자신의 감정을 모두 쏟아붓고 있는데요. 그의 논리에 불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부터 계속된 그의 논리가 이제 이 8장에 와서는 그의 감정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불붙은 논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차디찬 논리를 전개하고 있지만 불덩이같이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한창 데이트할 때에 뜨거운 불붙은 사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비가 얼마나 오는지를 계산한다면 벌써 사랑은 식어진 것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을 새고 집에까지 바래다주고 또다시 바래다주고 그런 어떤 열정,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로마서 7장까지의 복음의 논리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8장 1, 2절을 읽어야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장을 넘기셔서 8장 1절과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러므로 라는 지금까지의 모든 논리, 그래서 7장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십자가를 체험했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갈등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중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심각한 죄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죄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데요. 그러나 정죄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 짓이나 하고 다녀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람의 사탄의 그 범죄 아래 모두가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능력을 이 상실한 인간은 도무지 이러한 사망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작으냐 크냐를 따지기 전에 그것은 세상의 법정에서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따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옛사람과 새사람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가 갈등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죄 때문에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우십니다. 여러분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8장 1절의 복음을 굳게 붙드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지내왔던 우리들이 생명과 성령이 주장하는 형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망의 법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중력의 법칙과 같이 어느 누구도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방법을 인간이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기 역학의 법칙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 이 중력의 법칙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연료가 적절히 공급되고 또 기계가 고장나지 않는 한 계속 비행기는 하늘을 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엄청난 기압과 높이와 속도와 연료 추진과 모든 것을 조합한 어떤 법칙이 계속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한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법칙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발견한 이 과학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법칙이 계속 적용되어서 비행기가 날듯이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죄와 사망의 법의 주장함을 받지 않고 사망의 법의 지배함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승리한 성도가 외치는 노래가 오늘 본문 8장 31절에서 39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생명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예배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부르짖었던 승리의 노래, 승리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9절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나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킬 수 없는 영원한 안전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서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생각이니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으려는 생각이니 할 수도 없는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정죄하여 정말 육신의 생각을 불신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성경에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타락했을 때 그 영혼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은 타락한 그 죄의 근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그 생각이 허망하고 죄와 짝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할 때에 그 이해가 부족했던 니고데모는 육신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기도하자고 할 때에 좀 더 쉬자고 한다. 봉사하자고 할 때에 시간이 없다고 한다. 말씀을 배우자고 할 때에 바쁘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치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은 소극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생활 태도로서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고 또 9절의 말씀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까요? 만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타락한 육신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생일사의 사람이 있습니다. 즉 한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생이사의 사람은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평생토록 육신만을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살다가 세월이 유수같이 지나고 늙고 병들어 그 육신이 죽을 뿐 아니라 믿지 않은 영고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영혼이 두 번 지옥불에 멸망하는 불쌍한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생일사의 사람인데요. 즉 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거하심으로 영의 사람이요 또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는 겸손과 결단이 있을 때에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서 비로소 역사하시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5절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라는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가치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왕의 신하의 진정한 자부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왕의 신임과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부모의 지극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자존감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남편의 뜨거운 애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의 자존감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그것은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 이 즉 존재 가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라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네로 황제가 박해할 때에 그 콜로세움 안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사자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뜯어먹게 했는데요. 그런데 네로가 확인을 해보니 다른 것은 다 뜯어먹고 얼굴만 남겼는데 모두 웃으면서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네로가 용서하십시오. 미친놈들 사자한테 뜯겨 죽으면서 웃고 야단이. 그러나 오히려 나중에 네로 자신이 미쳐서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칼이 그들의 손에 들어와도 사자가 그들 속에 들어와도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든지 사자들을 없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장렬하게 웃으며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군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 로마가 갑자기 기독교 국가로 변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많은 왕족 중에서 숨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많은 순교자들의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려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신앙 때문에 수없이 내맞고 또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환난이나 또 공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 위연, 칼 등이 성도들을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더 더 잘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너무나도 살벌하고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뜻입니다. 교도관 박효진 장로의 간증에 의하면 아무리 담대한 깡패도 이 사형장에 끌려올 때는 질질 끌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이 빠져서 질문을 해도 헛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사형장에 올 때는 성령 충만하여서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입회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는다고 합니다. 박효진 장로 한 사형수를 만졌을 때 그는 마치 고압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엄청난 성령의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박효진 장로는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영화에서 크리스천들이 사자들에게 먹힐 때에 서로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 사형수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반일의 새 친구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시무시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여유 있게 이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아둥바둥에 있어서 겨우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환난이 다가옵니다. 공고가 다가옵니다.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기근이 다가옵니다. 굶주릴 때가 있습니다. 헐벗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목숨에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그 39절의 말씀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여러분을 참소하고 또 여러분에게 섭섭한 말을 하고 여러분을 어떡하든지 예수 잘 못 믿게 하려고 해방을 놓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중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문제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시고 눈이 멀어서도 함께 하시며 나를 누가 참소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나를 흔들 때도 함께 하시고 나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옛 모습에 상처받은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나의 모습, 사랑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우주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가요? 사랑을 받아도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축복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펴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누가 우리의 각오를 들쳐서 우리의 상처를 들쳐서 나를 절망시킬 수 있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는데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지키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 떨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